총촉하여 주시옵소서. 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1000건 정도 등장해요.
많이 쓰네요 원래. 네.
영조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써요. 길거리에 있는 장승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다. 연산군이 이 말 되게 싫어하고.
아, 사형당하니까.
저왕 같으면 이거 통촉 거의 안 하니까. 충청도 쪽이 이제 집권 세력이니까. 너 어느 편이야? 이러면 지가유 한참 눈치 보다가 내가 요즘 뭐 계속 뭐 머리도 아프거나 아, 왕 못할 것 같다. 그럼 뭐 왕께서 물려주고 싶으시면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막 선조 낯빛이 흑빛이 되니까 종철 혼자 독박 쓰고 바로 유배갑니다.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오늘도 네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인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암대 유럽연행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고고학과 이집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즘에는 역사를 보다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분들께서 역사를 드라마나 영화로 배우고 인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사극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조선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말투들이 지금과는 다른 말투들이 많이 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촛불을 밝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촛불 촉자에다가 관통하다 할 때 네. 통찰력 할 때 그 통자인데 좀 잘 살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죠. 네. 통촉이라는 거 한자를 조선왕조실록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1000건 정도 등장해요.
많이 쓰네요 원래.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쓰는 용어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결과적으로 요즘 표현하면 재고해 주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통촉이라는 말이 또 의외로 연산군들은 별로 안 써요. 이유는 연산군이 이 말 되게 싫어하거든.
아, 사형당하니까. 아,
연산군에게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신하들이 엄청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신하들도 느낌 아는 거죠. 저왕 같으면 이거 통촉 거의 안 하니까. 그리고 실제 연산군이 제일 싫어한 말이 자신에게 뭐라고 대드는 거. 일단 자기에게 반대되는 말 같은 거는 뭐 거의 원천봉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통촉이라는 단어는 아유 좀 살펴주십시오. 그렇죠,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뜻인데 네.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이런 말을 썼었어요.
보통은 한문으로 나오죠. 당연히 네. 이제 통촉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리고 뭐 신하가 왕한테 말할 때 통촉해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아 통촉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고투로 할 때 뭐뭐 하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명확하게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어떤 말투로 했다라는 것은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사관들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보면은 한문으로 말할 때는 번역을 못하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한 게 실록에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한글 편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걸 어투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종조가 심한지라는 인물에게 보낸 그 편지가 이렇게 발견됐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신하들에게는 그 낮게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높이는 그런 한글 편지를 통해서는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가 구어체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우리 신병주 교수님은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상 보는 거죠. 네.
그거 치고는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시는
이제 뭔가 이렇게 팩트를 하고 이런 차이 같은 거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죠.
보다가 혹시 여지껏 가장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했던 장면이 있으셨나요?
대표적으로 요즘 쓰는 그런 말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사극에.
퓨전 사극 이런.
퓨전 사극은 특히 심하고 좀 정통 사극인
정통 사극에서도요? 사실 이 말은 절대로 안 썼을 거라고 더라고요. 인양반아. 이 양반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말인데 사극에서도 이 말을 종종 사용하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더 최근에 와서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좀 하대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고.
혹시 우리 강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은 TV나 영화를 볼 때 아, 이 장면은 좀 거슬린다라고 했던 모습들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책을 하나 감수를 했는데요. 만화책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는데 이 술탄의 뒷모습이 투르크 술탄인데 머리를 벗고 있는데 금발로 쫙 빛나는 거 보여가지고 이게 할리우드 배우 같아가지고 그걸 고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중국 사극이 저한테는 눈에 거슬리는데 요즘에 중국은 징기스칸도 자기네 중국사 아닙니까? 요즘에 한참 중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동귀 영전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볼가강에 토르구트하고 깔묵이라고 하는 두 몽골족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유일하게 유럽에 있는 아시아 계통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중에 그 토르구트가 신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막 붙잡는데 아니야 나는 중국 황제 품에 안길 거야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고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깔묵은 유럽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불교를 믿는 자치공화국이에요. 그 또 하나 민족 토르구트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저 위대한 중국의 품에 못 가서 안달인 사람들을 막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아 저게 분명히 아편전쟁 끝나고 만드니 청나라 정신 못 차릴 텐데 게다가 그때의 청나라는 현재 한족의 중국이 아니라 만주족의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국 보면은 아예 자기들끼리 하는 건 괜찮는데 다른 나라랑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다 불편하고 한나라 흉노도요 분명히 흉노한테 한나라가 굽히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은 한나라 천자에게 막 조공 바치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는 거.
제가 예전에 보다에서 아니 이렇게 다른 주변 국가들이 자꾸 역사를 왜곡한다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러면 우리만 너무 역사를 정정당당하게 해석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우리한테 손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우리라도 제대로 가르쳐야죠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던 적이 있는데 안타깝네요. 예, 그런 이야기들은. 곽 소장님은 어떤
뭐 이집트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잘못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쇼츠 같은 것들로 이집트 관련된 영상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AI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황당무계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 전통적으로 가장 잘못 다뤄지고 있는 그 묘사는 이제 미이라에 대한 묘사인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미이라가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강시도 아니고 막 이러고 다니죠.
네,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의 묘사는 사실 전혀 이집트적이지 않은 묘사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미이라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인이 갖고 있었던 특수한 장례 풍습과 그다음에 또 고대 이집트인이 갖고 있었던 부활 사상을 엮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합해낸 그렇죠. 모습인데 네. 사실 이집트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미이라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미이라는 그 자리에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혼이 온전하게 존속이 될 수가 있고요. 일종의 미이라는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남겨놓는 시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내세로 넘어가서 다시 사는 겁니다.
아 근데 대신에 미이라가 훼손되면 그 내세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이라가 또 훼손되기 때문에 일종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뭐 자신을 닮은 석상 같은 거 만들어서 신전에 봉헌해놓고 미이라 대용품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미이라가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지 이 영혼들이 승화되어서 아크라고 부르는 승화된 영혼이 나타나야지만 이 아크가 저승을 통과해서 내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세에 가서 부활하는 겁니다. 아크가.
미라가 일어났던 얘기는 내세에 행복하게 사는 그 영혼이 나와버렸다는 그
이집트적인 메커니즘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서구권의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아, 그러네요. 그렇다는 건 서구권에선 부활이라는 이미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맞아요. 부활한 예수의 예. 이미지가 예. 있기 때문에 미라도 당연히 맞아요. 부활해야 된다라는 예. 이미지가 있어서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육신이 네. 부활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고 서양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반영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미라가 일어나도 원래 사람 모습으로 일어나야 되지 궁대 감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군요.
궁대 막 질질 흘리면서 사람 공격하잖아요.
좀비의 개념이 돼버렸어요. 네. 조선시대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설적인 말은 하지 못하고 좀 돌려 말하는 충청도식 화법을 잘하는 신하들이 예쁨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왕에게 따박따박 대드는 그런 말투보다는 둘러가면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충청도에 양반이 많았던 건 그건 아니겠지만 돌려 말하는 거가 사실 충청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왕에게 말하는 신하들이 많아서 그랬다라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무래도 이제 조선 후기 쪽에서는 충청도 쪽이 이제 집권 세력이니까 예전에 이제 충청도가 좀 말이 좀 느린 거는 삼국시대 요충지여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고구려 땅이 됐다가 백제 땅이 되고 신라 땅이 되고 이러니까 뭐 누가 와서 너 어느 편이야 이러면 지가유 한참 눈치 보다가
아, 계속 천천히 끌리면서
그렇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 사극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거면 이거는 진짜 목숨을 내놓은 말이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강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실제 비슷한 용례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뭐 도끼라든가 이런 걸로 저를 쳐도 좋습니다 이렇게는.
진짜 도끼를 가지고 가세요?
아니 가져가지는 않죠. 가져가지는 않고
연산군 앞에서는 안 했겠죠.
안 할 것 같은 왕한테만 하죠. 진짜 죽여줄 것 같은 왕한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아닐 것 같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태종이 나 이제 물려주고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찬성했다가 죽은 사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처남들 태종의 처남들이 민무고 민무질 민무일 민무에 태종도 이렇게 가끔씩 양이파동을 일으켜요. 그 양이파동이라는 게 내가 세자에게 이제 뭐 좀 왕위를 물려주고 산다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이거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실하게 다잡는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결국은 민무구 형제가 이제 처형당할 때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양녕대군에게 선의할 때 얼굴빛 좋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얼굴빛이
아니, 그렇게 하시죠도 아니고 살짝 밝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CCTV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문제 삼을 때 적극 찬성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그때 어땠든 논리가 양녕대군이 외가에서 자라서 그 처남들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남들 입장에서도 양녕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포지션이 커진다 생각한 거죠.
저 지금 얘기 듣자마자 삼국지에서요 유비가 아팠을 때 제갈공명을 불러다 놓고 유언처럼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거 내 아들놈은 측날 그릇이 약고 너무 못나서 우리 제갈공명께서 이 촉을 이어받으셔야 됩니다. 나 진짜 간곡하게 부탁해요 라고 했는데 제갈공명의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막 엉엉 울면서 안 됩니다. 폐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드님을 보필해서 촉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낯빛이 좋았으면 죽을 이유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선의 파동 중에 또 대표적인 사례가 단종이 그 당시에 수양대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옥새를 가져오라고 해서 결국 수양대군에게 선의할 때 그때 그 기록에 나와요. 계속 울면서 한사코 사양했다. 수양대군이. 그랬을 때 그럼 내가 계속 왕하지. 그랬다가는 사실은 유배가기 전에 아마 단종이 바로 제거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종도 그 본심을 아니까 계속 뭐 울면서 막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선의파동 제일 많이 일으키는 왕이 선조예요. 뭐 거의 20번 넘게 나 왕하네. 뭐 이런 뭔가 자기 분리할 때 그땐 또 이렇게 당쟁이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선의파동 일으키니까 우리 정철이라는 인물 아시죠? 우리 국문학으로도 유명한 정철이 좀 성격이 괄괄해. 하도 그러니까 그때 영의정이 이산해, 정철이 좌의정, 그리고 이제 유성영이 우의정, 우리 삼정승이 이번에 또 그러시면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 세자한테
오케이 해버리자.
그렇게 하자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왕 면담 신청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산해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 미안하다. 두 사람만 가라.
비겁해.
그래서 이제 둘이 갔죠. 정철이. 우리라도 가자. 그래서 유성영하고 둘이 가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요즘 뭐 계속 뭐 머리도 아프거나 왕 못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정철이 탁 유성용 찌르면서 그럼 뭐 왕께서 물려주고 싶으시면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막 선조 낯빛이 흑빛이 되니까 유성용은 가만히 있어버린 거예요. 정철 혼자 독박 쓰고 바로 유배갑니다.
그럼 조선 역사상 그런 선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반대해야 되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진짜 선위를 제발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오케이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건 없죠. 선의의 전 단계가 대리청정인데 미리 이제 왕석 그것도 되게 반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영조가 정조한테 미리 동궁에게 즉 세손에게 정치를 맡기겠다 할 때도 강하게 이제 근데 이때는 또 누가 반대하냐 하면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거를 반대하는 세력 공인이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 왜냐하면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사도세자 죽음에 관계되는 그 리스트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제거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영조에게 반대하니까 영조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써요. 야, 길거리에 있는 장승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다. 너희들하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막 자기 뭐 장난감 주로 하는 행위가 뭐죠?
떼쓰죠.
떼쓰고. 나 밥 안 먹어. 영조도 그럼 나 밥 안 먹어.
아 영조께서는 참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식을 하셨던 분이신데.
뭐 원래도 소식하시는 분이니까 밥 안 먹어도 뭐 어차피. 그런데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시면 그렇게 하죠. 보면 조선시대 왕들도 뭔가 자기 의사가 관찰 안 될 때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밥 안 먹어.
저 한 가지 궁금했어요. 세종께서 나 밥 안 먹어 하신 적이 있는지.
아 세종은 뭐 워낙 식사 좋아하시고 고기 반찬 좋아하시니까 포기 안 하죠.
근데 영화를 보면요. 특히나 신하들의 반대가 조금 셌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을 보면 신하들이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슨 말만 했다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하가 왕의 의견을 반대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흔히 조선 일본 현종 때 예속 논쟁이라 해가지고 왕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뭐 3년 임명이냐 1년 임명이냐 이런 상황에서 현종도 워낙 이렇게 허약한 왕이랄까 이러니까 이 신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인 남인 대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논리 개발해가지고 3년 복이 옳다 1년 복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뭐 그냥 뒤편에 있다가 그때 이제 또 서인 정권 시대에는 서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서인들이 주장했던 1년 복은 그 효종이라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남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남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경한 행위죠.
그런데 왕을 적통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소현세자가 장남이니까 그 장남 때 3년복 입었으니까 이게 1년복 입는 것이 옳다 이러니까 또 현종도 어리버리해가지고 뭐 저쪽 소인들이 다 그렇게 그냥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해 하고는 또 이 문제는 그 소위 3년복 주장했던 남인들은 다 유배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남인들이 좀 왕을 인정한 건데.
그 양상이 1674년에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 왕비가 돌아갔는데 또 이 상복의 주체는 이제 조대비라 해가지고 인조의 계비인데 워낙 이제 인조하고 나이 차가 많게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또 상복 이번엔 내가 뭐 입어야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남인들이 이제 반격의 기회로 그때 틀렸다. 지난번에 이게 왕의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차남복을 입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왕비복을 입어야 된다. 또 현종이 이번에 보니까 이번 또 남인들이 이제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또 남인들이 옳다. 이렇게 내가 그 당시에 서인의 뭐 대표주자 송실 같은 사람이 이제 유배를 가라. 근데 그때도 논리의 전개 과정에서는 왕이 뭔가 줏대 있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만의 싸움.
그러니까 왕이 심약하고 왕이 똑똑하지 못하면 신하들이 이렇게 좀 강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신권이 아주 극성했던 시대고 결과적으로 송시열의 예론이 현종 말년 또 이제 숙종이 즉위해서 보니까 숙종이 되게 똑똑해요. 14살이었는데 이거 송시열 예론이 이게 틀렸네. 차남이라고 주장한 거 그렇게 이거 잘못했다라고 쓰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소위 사관 쓰려는 사람들이 다 송시열 제자예요. 그렇게 안 쓰고 송시열이 그렇게 인용을 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숙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때 정말 숙종이 대단한 너는 스승 있는 거는 알고 왕 있는 건 몰라?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제 전국을 확 뒤집어버립니다.
확실히 숙종은 좀 강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장희빈 때문에 조금 뭔가 비실비실한 이미지인데 실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어요.
저는 저희 딸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빠 왜 누구는 군이야? 누구는 왜 옹주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요거 족보 정리 우리 신명기 교수님 나온 김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군, 대군, 옹주, 공주 명칭들이 다 다르잖아요.
왕의 적자인 왕자 같은 경우는 대군이 되는 거예요. 양령대군, 효령대군, 중령대군.
왕의 정실 부인의 아들은 대군이 되는군요.
왕비의 이제 아들이 되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후궁들, 소위 왕의 첩의 자식들은 다 군이 되는 거죠.
군. 그냥 군, 대군이 네. 아니라.
그렇죠, 그냥 군.
유명한 이름 중에도 군이 참 많은데 그 군은 전부 다 후궁의 아들들이고.
유명한 군은 보통 영모에 연루됐을 때 좀 이름이 알려지죠.
그러면 대군이 떨어져서 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군이 뭐 강등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단종 같은 경우도 왕위의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폐위되었을 때 서인이 되면서는 노산군 군이 되고 이제 연산군 광해군 단종은 종식 문종의 아들인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서인으로 강등이 되면서 그냥 그때의 그 군은 그냥 왕실의 다른 왕자들 후손들도 다 그냥 군이에요. 대원군 같은 경우는 왕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는 부원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질문했다라는 공주와 공주의 차이는 공주는 역시 또 정실 왕비의 딸.
대군의 여성형 버전이 공주고 그렇죠, 공주. 군의 여성형 버전이 옹주.
옹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군주하고 현주도 있어요. 군주는 또 뭐냐면 세자의 적실딸. 요거는 군주. 그리고 이제 세자의 후실딸. 여기는 또 현주. 우리 군현할 때 그걸 봉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의 딸은 군주. 왕이 될 사람의 첩의 딸은 현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붙일 때 우리가 지명을 많이 붙여요. 군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의 사위라든가 공신에도 무슨 부원군 이런 명칭 붙일 때도 지역명이 붙어요. 한명회 같은 경우는 청주한시거든요. 이 청주한시인데 한명회는 청주부원군이 아니라 상당부원군. 예전에 거기가 청주의 옛 지명이 상당. 그래서 우리 지금 청주에 가면 상당산성 있잖아요. 상당부원군. 상당부원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왕복 같은 경우도 경주란 말이죠. 본관이 경주의 옛지명이 오성이에요. 오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오성부원군 이렇게 되기 다 지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당부원군 이게 한마디로 영국으로 치면 버밍엄 공작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네.
그렇죠.
근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자귀는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 자귀를 나중에 누가 계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귀 명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지 바뀌지 않아요.
가끔씩 누구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대체로 영지가 없는 자귀들.
근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통한다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상소하거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거나 막 이렇게 대들거나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되게 세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왕한테 덤볐고요.
아~
그걸 막아놓은 게 이반 그로즈는 이반 뇌제가 처음 사르가 되면서 좀 어깨를 폈고요. 그전에 보야르라에서 왕이 뭐라 그러면은 자기들 아예 그냥 위원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그게 지금의 러시아 국회의회인 두마의 기원이 되었거든요.
한반도는 대부분 중앙집권적이었다고 한다면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계속 분권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 국가가 모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왕권이 세지가 않았고 사실 보면 우리나라도인데 완벽하게 왕권이 센 지역은 저는 오히려 드물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 그랬고 유목민들 같은 경우도 강력한 징기스칸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는 말이 안 통하면은 아니 좋은 주먹 두고 왜 말로 하지? 거의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촉해 주십시오. 하나 그냥 저 사람 우리 그냥 끌어내릴까? 약간 그런 식의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막 서로 이야기를 해서 논쟁을 벌여서 화합을 도출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저는 딱 느끼는 게 무슨 왕이 아니라 일 많이 하는 CEO 같아요.
세종은 확실히 CEO였죠. 정말 여러 분야에서 다 인력을 챙기고 그 대신에 또 일도 많이 시키시는 CEO. 그런데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워낙 성과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일 많이 시키면 신하들이 불만인데 워낙 세종이 몸소 솔선수범하니까 신하들도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간 거죠.
저는 그 일화 듣고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잠이 든 신하에 용포를 덮어주셨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안 자는데 네. 너는 자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도 워낙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자기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겠다 할 때 그냥 앉아만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황희정승한테 지팡이하고 의자 하나 주자 일하라는 거죠.
이제 그 대신에 선우나 칸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샤먼들을 통하면 돼요. 샤먼이 신탁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방금 신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 보면은 그래서 델포의 신탁 받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은 또 광대를 시켜요. 유럽 궁중에서는 광대가 등장해서 춤추면 사지 않습니까? 그렇듯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베드리드 오페라 리골레토라는 게 보면 광대 이야기인데 그거 전형이 된 사람이 프랑스의 프랑스와 황제랑 맞먹었었던 사람인데 트리블레라는 그 광대는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이 왕을 엉덩이 걷어차요. 왕이 얘를 죽이고 싶은데 그냥 죽이면 야 그래도 광대는 원래 죽이는 게 아닌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나한테 다음에 한 번 더 모욕을 주면은 용서해 주겠다. 이 광대가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왕비의 엉덩이인 줄 알고 걷어찼어요. 앞에 거보다 더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19세기에 미국에서 카드를 할 때 무엇이 되냐 조커.
그래서 약간 조커가 단순히 웃기지 않고 무서운 면도 있어.
그래서 이게 와일드 카잖아요. 왕을 이길 수 있잖아요.
페르시아 때는 엄청나게 왕권이 강했잖아요.
페르시아 때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슬람 공부할 때 이상한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뭐 무슬림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왕과 신하가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슬람은 상관없습니다. 왕과 신하는 그거는 한국하고 똑같이 하늘과 땅이고요. 일반인들도 감히 왕이나 군주들한테 근처에 가기 어려워요. 군주한테 근처에 가서 무슨 상소할 게 있어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짧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슬람이 평등의 종교다 그러면서 특히 이슬람교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와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왕한테도 함부로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 안 합니다.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디 감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통촉하여 아유 끝나요.
저기 성경 보면은 왜 에스더가 왕한테 나 죽으면 죽으리라서 감히 저기 지팡이 붙잡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건 이슬람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페르시아에서도 좀 이렇게 무섭게 말 못하고.
아 그럼요. 페르시아에서도 우리가 아마는 이슬람 세계의 전통에서 이 왕실의 전통이 어디서 오냐면 페르시아에서 옵니다. 무슬림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왕국이라는 게 없었어요. 왕국이 없는 거면서 왕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배워야죠. 통치하는 방식을 전부 다 페르시아에서 갖고 와요. 현재 들어와가지고 이제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이란과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러지 사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랍의 왕실 전통, 튀르크의 왕실 전통은 다 어디서 오느냐? 기본이 페르시아입니다.
이슬람도 원리주의 이슬람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말레이시아나 튀르크나 이렇게 조금 개방된 이슬람도 있고 하잖아요. 이쪽은 좀 개방돼 있고 이쪽은 좀 원리주의고 이런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성의 복장 보면 자유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제가 되는 거는 꾸란과 예언자 말씀을 제대로 안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살라피라고 그러는데 살라피 하면은 막 극단주의자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살라피들 중에서 알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이 살라피 굉장히 정적인 분인데 이분은 세상 바꾸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꾸란에 적혀 있는 대로 예언자가 하던 대로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들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니깝이라고 씌웠잖아요. 네. 반대했어요.
왜요?
그 근거가 어딨냐? 나는 꾸란을 읽어봐도 예언자 전생해봐도 그런 말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분 반대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있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막 북돋아 줄 것 같잖아요. 그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니네 거기서 있으면 무슬림으로 제대로 못 산다. 언제 맨날 싸워서 되겠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원리주의자라고 해서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리주의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라오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도 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신 뭐 페르시아나 이 근동 지역 또 포함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제 신성한 왕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왕권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 현실 속에서 이 왕권에 저항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 얘기처럼 신하들이 왕이 얘기하는데 막 따박따박 대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는 없지만 정황상 어떤 이 사회 변동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파라오들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어떤 시대에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다른 세력들이 커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기록은 아니고 웰스카 파피루스라고 하는 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대략 한 기원전 19세기 12왕조 시대 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 내용 자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600년 정도 전 시대인 사왕조 시대 때 이야기거든요. 사왕조 시대 때 피라미드 지은 파라오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쿠푸.
예, 쿠푸의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쿠푸가 어느 날 이집트에서 유명한 제디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리고 이 제디가 비밀의 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왕자들을 시켜가지고 저 제디를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왕자들이 가서 되게 공손하게 모시고 와요. 궁정으로. 그리고서 제디가 와서 파라오한테 인사를 하고 근데 이 쿠푸가 여기서 약간 되게 포갑적인 왕으로 그려지는데 쿠푸가 이제 뭐라고 하냐. 야, 너 사람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 있다며 한번 더 해봐. 그러고 나서 자기 신하한테 야 저기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포로 한 명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목 자를 테니까 내가 네가 목 다시 한번 붙여봐. 이렇게 제디한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디가 개겨요. 되게 멋있게 개깁니다. 폐하,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개겨서 쿠푸가 거기에 순응해서 결국 사람 가지고 실험 못하고 오리 데리고 와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고대 이집트에도 최소한의 왜냐면 포로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생명도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권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쿠푸 정말 압도적인 파라오인데 그런데 쿠푸한테도 개길 수 있었다. 그리고 개기고 나 특별하게 쿠푸가 거기 뒤끝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뭐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항상 파라오한테 이렇게 개기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일어나기도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죠.
근데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군주가 신하들이 조금 힘세진 건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군주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가 넘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근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없애죠. 조선은 유벌이를 보내잖아요.
네, 죽여요. 예를 들면은 바르막이라는 가문이 있거든요. 이 바르막 가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원래 불교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스 이전에 우마야부터 이렇게 무슬림이 돼가지고 굉장히 권력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아빠스에 와서도 권력을 누렸고 근데 아빠스조에서 굉장히 현주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하룬 라시드 있습니다. 천일야와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 칼리파거든요. 이 사람이 보기에 얘네들 위험하거든요. 803년에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리는 처형이에요.
근데 조선과 페르시아와 이집트가 사실은 이 역사 길이가 너무 차이가 <차이가. 웃음> 저 한 가지 갑자기 듣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조선이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믿는 신이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 이제 소위 도교 쪽에 좀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보면 삼청동의 유래도 거기가 네. 이제 도관이 있어서 삼청이거든요. 도교의 삼청이라 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광조 때 혁파를 하죠. 소위 말하는 미신 같은 거 이런 거 믿으면 유교 국가의 체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소위 불교도 이렇게 기본 전통적으로 또 믿고 또 심지어 왕실에서도 불교를 많이 수용을 하죠. 특히 이제 돌아가셨을 무렵에는 왕릉 옆에 항상 원찰이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강남에 있는 봉은사도 성종의 설릉과 정릉의 원찰이거든요. 또 그때는 또 이제 부처님 찾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쯤 되면 좀 아쉽잖아 우리 또. 아무래도 불교 믿으면 극락을 갈 확률이 높아지.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젊고 건강할 때는 별로 종교에 관심이 안 찾으다가 몸 허약해지시고 좀 이러면 저도 한 5년 후 정도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천당이나 극락 갈 확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 근데 평상시엔 안 믿다가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은 이제 이해를 하겠거든요. 아까 좀 얘기를 하실 때도 신하들이 가장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왕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생각이 짧거나 결단력이 좀 부족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신명수 교수님이 생각할 때 조선 왕조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유약하고 허수아비 같았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대적인 상황도 맞물리는데 현종 같은 왕.
현종.
워낙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권이 강했던 시기였고 거기다가 이제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뭐 왕이 제대로 뭐 처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현종 때 자연재해 전염병이 제일 심했고 또 리더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조선 왕 중에 가장 온양온천 많이 가신 분이 현종이에요. 온양온천 VIP 회원권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사실 눈병 피부병 건강하지 못해가 매번 리더가 재택근무하고 있고 이러면 자리 비우고 있으면 뭐 되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현종이 15년 재인들인데 아마 현종이 업적하면 두 차례 예성논쟁은 신하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현종이 당나라 현종은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양기비 때문에. 네네. 근데 두 현종이 공통점은 있어요. 온천맨이야.
아.
당현종이 양기비가 온천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지어진 궁궐이 화청지잖아요. 그거는 닮았어요. 근데 현종은 또 조선왕 중에 유일하게 후궁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정실 부인을 사랑해서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후궁까지 뒀다가 나는 죽는다.
제가 봤을 때는 부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 지금 한몸 건사기도 바쁜데.
그럼 반대로 후궁에 제일 많은 왕은 누구예요?
태종이죠. 19명.
태종.
확인되고 있는 것만 태종. 19명. 그래서 태종은 자녀도 제일 많아요. 12남 17녀 두셨어요. 조선왕 중에 어쨌든 최다 다산왕.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이 16남 12녀, 28. 그 다음에 정종이 17남 8녀, 25. 세종 22명인데요. 18남 4녀인데 4위예요.
아니, 근데 18남?
그렇죠.
4위요.
아들 비율이 제일 높은 왕이 세종이에요.
딸 비율이 제일 높은 분은
영조. 영조는 아들은 사도세자 물론 이제 사망했던 효장세까지 두 명인데 딸은 8명인가 9명이에요. 영조는 딸 바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왕 다 조선 정기 왕들이에요. 태종, 이등, 성종, 정종 그리고 세종까지. 근데 의외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게 탁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후궁 소생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역사학계 약간 미스테리야. 왜 이렇게 정기에 쑥쑥 잘났던 왕들이 걔 자녀가 확 줄어드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런 해석을 해요. 전기왕들은 그래도 뭐 사냥도 하고 뭐 운동도 좀 많이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을 하냐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너무 이렇게 왕을 경호하는 시스템이 강화가 돼서 왕이 좀 잠자리 같은 것이 또 불편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왕이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받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런 해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미스테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조선 왕실에서 혹시 근친혼이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뭐 예컨대 친척들 간의 혼인이라든가. 뭐
근친혼 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명의 딸이 두 번째 딸인가는 예종의 왕비가 되고 네 번째 딸을 공양왕씨는 성종의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약간 족보가 꼬이다 보면 계속 그 권문 세족들끼리만 혼인관계를 맺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약간의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생각에는 그거 이게 워낙 조선은 근친혼을 피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사람들이 왕을 하면서 몇백 년 동안 건강이 안 좋은 생활에 쌓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일반인이라도 맨날 앉아가지고 친하랑 경연하고 말싸움하고 상소 처리하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생산 능력들은 떨어지는 게 꼭 왕이 아니어도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아마 몇백 년 지나면 우리 후손들도 고민할 거예요. 뭐 7, 80년대까지는 막 4명, 5명 보통 우리 저희 세대 때는 뭐 한 가정에 5, 6명 형제요.
그럼요.
근데 지금 와서 한 명이잖아.
지금은 라텍스 기술이 발달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구를 조절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60억인데 옛날
지금 60억이에요?
거의 60억. 80억.
80억이 지금 80억.
아, 제가 그 사이
8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 분명히
교수님 옛날 60억은요. 그 자연농원에서 지구는 둥그니까 이거 손잡고 걸어가는 그거 그 모델 만들 때 그때가 60억이에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네. 갈 때 처음 했을 때 배운 게 30억이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같이 네, 뭐 걸어나가는 노래
65억인가 그랬고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자마자 75억 됐고 그러다가 확 올라가던 게 조금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중국이 산화 제한 시작하고 인도도 조금 이제 인구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약간 이제 주춤하는 분위기가 좀 됐죠.
사실 그게 요즘에 가장 그 저도 신기한 것 중 하나가 그 갑자기 출산이 확 떨어지면서 동시에 사람이 안 늙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예. 2000년대 초반에 60대랑 지금 다르잖아요.
거의 지금 80대죠.
예. 그건 단순하게 건강검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자연의 아, 시스템이 네. 돌아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허수아비 왕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 좀 계십니까?
뭐 대표적인 인물 투탕카멘이죠. 투탕카멘은 어떤 이집트 기득권이 다시 기득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파라오고 또 게다가 몸도 되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좀 유전적 질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를테면은 구순구개혈이라든가 다리도 한쪽이 꺾여가지고 아마 다리를 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거를 또 고학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투탕카멘 우리 출토된 엄청나게 많은 지팡이들이 있는데 그 지팡이 가운데 상당수의 사용 흔히 확인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8살에 죽는데 그 나이에서 지팡이에 짚을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그때 짚었다는 거는 아마 다리가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예언자는 없으니까 예언자가 남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군주를 알라의 예언자의 대리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 그 칼리파입니다. 칼리파. 그래서 분명히 알라의 예언자의 대리자인데 알라의 사도의 대리자인데 나중에 보면은 기도할 때 주께서 당신의 그림자를 돌봐주소서 이런 식으로 할 때로 신의 그림자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었거든요. 네. 칼리파가요. 그런데 945년부터는 이제 뒷방노인이 돼요. 왜냐하면 더 강력한 군인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도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칼리파는 상징적으로만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의 국왕처럼 이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래서 945년부터 끝나기 시작해가지고 몽골이 1258년에 죽이죠. 몽골이 끝내놓으니까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몽골하고 대변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맘룩이 그 칼리파의 집안 사람을 데려와서 대신 세워요. 그래놓고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서 끝나느냐? 그냥 오스만 제국이 마지막 칼리파 자기들 데려와서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네들이 칼리파가 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칼리파가 지상에서는 신의 예언자의 힘을 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10세기도 못 돼서 권력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술탄, 아미르 이런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딸을 비율적으로 많이 낳으셨던 영조께서는 소식을 하셨고 채식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비율이 높으셨던 세종께서는 많이 드시고 육식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6년 역사를 보다 굿즈 다이어리가 출시됩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이어리인데요. 역사를 상징하는 히스토리 디자인부터 한 손에 편하게 잡히는 사이즈 고급스러운 가죽 커버까지 너무 예쁩니다. 내부에는 역사를 보다 시리즈의 세계관을 담아 대륙별 역사 큐레이션과 사건, 인물 지도 그리고 월간 연간 캘린더까지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들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자연스럽게 역사가 되어 쌓이기를 바라며 2026년 역사를 보다 가죽 다이어리와 함께 특별한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